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Acts chapter 9 verse 1 through 22. 그래서 동영상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이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당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중 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동영상 준비한 것 보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잠시만요.
북한이 개성공단
가장 뼈저리게 느껴온 이산가족의 한이 풀리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55년 만에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15년 만에 물고가 트인 이산가족 상봉이 다음 달, 그 다음 달의 상봉, 그리고 면회소 설치로 예정, 지난 세기 분단의 아픔이 말끔히 가셔질 수 있기를 이산가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소란의 미명으로 무지 시절을 마치며 장례식에 흐르는 눈외방은 사라지지 않은 채 거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한국의 이산가족이 천만 명이 됩니다. Korean War, 한국전쟁을 통해 발생한 이산가족이 천만 명입니다. 다섯 명 중에 한 분은, 남한에 살고 있는 다섯 명 중에 한 분은 이산가족이라는 얘기죠. 이보다 더 슬픈 그 여의도 1980년대 중반입니까? 여의도 광장에서 남한에서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혹은 6.25전쟁을 통해서 헤어진 가족들, 서로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했던, 그때 생중계됐던 그것을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나 미국에서 혹시 필름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앞에서 보실 때에 분명히 휴전선 너머에 큰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데려오지 못하는 그 부부의 그 찢어지는 심정, 결국은 그 노인께서는 참 비극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아직까지도 2010년을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으로 하고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개성공단, 폐쇄됐던 개성공단이 열리면서 이산가족을 다시 만나게 하자는 남북의 합의가 드디어 이루어져서 몇 달 안으로 참 그 8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4만 명은 이미 죽었고 기다리다가 그분들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만나는 것은 아니고 한 몇백 명 정도씩만 차례로 순차적으로 만나는데 얼마나 기다릴까,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릴까. 요즘은 또 시대가 좀 조금 나아져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오고, 여기서도 보내서 북한으로 편지가 가기도 하고, 달러를 붙여줘서 그 달러를 북한에서 또 돈으로 받고 음식으로 받고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한에 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 분할, 그 재산을 분할받게 된 일까지도 이제 일어났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는 마음, 특히 자녀가 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대단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그 마음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 뭐, 여러분 뭐 이제 많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러셨겠지만, 신학계가 돼서 자녀들을, 뭐 저만 해도 두 자녀를 이제 여기보다 아닌 다른 주에 놓고 왔습니다만, 집에 들어가면 있는 것 같아요. 꼭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마음 먹으면 저들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남북 이산 가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못 만나냐고요? 여러분, 몸과 몸이 만난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그 만남이 만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을 모르면 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 목사님들이 많아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복음 증거자들이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절대로 온전하게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지만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모의 절절한 심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만났을 때 끌어안고 울며 불며 그렇게 서로 만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만, 살아있는 것을 알지만, 그 아들을 아들로서, 그 딸을 딸로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오늘 한번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화로, 또 그래서 화면으로 느껴보고자 하는 것으로 이 필름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다가 찾아오신 그 아버지를 만난, 그래서 아버지를 발견한 한 아들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울, 곧 바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레스트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의 형제요 자매임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여 잘못 알아서 자기의 형제요 자매인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사울의, 곧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죄악들을 죄악인 줄 모르고 그것을 끌어안고 나의 생명된 것으로 여기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매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사자 우리에 쳐넣고 불가마에 쳐넣고
처형시키고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 스데반 집사를 돌맞아 죽게 만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자기의 형제 자매를 주님 안에서 함께할 형제 자매를 죽게 만들고 핍박하는 내 앞장선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닙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땀을 흘리며 헌신을 합니다만서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얻어도 목사이든 집사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아주 끔찍한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이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같은 민족끼리 죽였어요. 나라와 나라가 죽였어요. 너 천주교인이야? 죽었어. 왕이 바뀌면 개신교를 믿는 왕이 왕으로 정권이 바뀌면 천주교인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왕이 올랐으면 개신교를 믿는 그런 성도들을 잡아다 불태워 죽이고 마구 죽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때 독일과 이태리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유럽의 중세에 있어서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인 숫자가 더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많이 식었습니다만 영국과 아일랜드가, 아일랜드는 천주교, 영국은 개신교, 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테러를 하고 테러 환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중세 유럽인들만 그랬을까요? 20세기의 영국인들과 아일랜드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저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천주교인들이 죽인 개신교들 그 일들만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자신의 외아들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그 죄값, 곧 생명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살아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우리를 목 놓아 울부짖으며 기다리시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내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통일교 주교인 문성민 씨의 어떤 기일을 맞아서 세계 각국에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는 기념식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본인, 50대 일본인 여인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여 죽었어요. 안타깝다 이거죠. 내 아버지 죽으신 날이 안타깝다 이거죠. 아니,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이 죽으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저러는데, 물론 그분을 모델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또 그 숨은 뒷이야기가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불교에서도 가장 고상한 예식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가부좌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다 펄펄 끓는 금물을 부어 생으로 사람을 생매장하는, 죽이는 그 의식을 가장 신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생명을 내걸면서 자기의 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위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 아버지로, 자신의 독생하는 아들 외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신 내 아버지로, 내 생명의 아버지로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불철주야로 동분서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대로의 하나님, 나의 기분에 의해서 좋았다 싫어지는 하나님, 나의 환경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었다가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때를 따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거나 떨쳐내시거나 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사울을 만난 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3절부터 다시 보면 verse 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 빛은 햇빛이 아니라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원호적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햇빛도 제압하는, 햇빛을 뛰어넘는 강렬한 그 빛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말을 타고 가다 땅에서 땅으로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맞아 못에 찔려서 박혀서 매어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 오늘 하지 말아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우리가 자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핍박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말이 하나 있어요. 나 원래 이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바울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체인지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몰랐던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요. 곧 이것이 나의 사랑하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어 흐르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의 정말 잘못된 그런 생활들을, 삶들을 바라볼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나의 이 생각 한 자락에, 나의 이 외마디 한마디, 나의 이 손동작 하나가, 나의 이 잘못된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나가서 그분의 손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것인지를 실제로 정말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아들아 왜 나를 몰라보느냐. 아들아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부자가 발견이 됐어요. 80세, 40세 먹은 아들과 아버지가 발견이 됐는데 베트남전이 발발하면서 숲속으로 숨어든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이 폭격으로 다 죽자 자신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숲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80 먹은 노인이 하는 것이 이제 참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분의 소원은 뭐냐? 나를 정글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를 발견한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정글에서 발견된 소년이 늑대위에서 자랐던 소년이 결국 인간의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아서 죽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늑대여야 편하고 사람이 정글의 원숭이처럼 살아야 편한 그런 모습을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세상과 연하여 사는 것이 더 편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아들을 찾았어도 딸을 찾았어도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이 어떠할까요?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음성을 생생하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 말씀드려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왜 살고 있느냐. 아들아 돌아오너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왜 그러시는지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것 같다가 따라갈 것 같다가 결국은 배신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제사법도 가르쳐드리고 예배하는 법도 가르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었는데도 따라올 듯 따라올 듯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을 겪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하나님을 배반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세대들 그 제너레이션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고 그의 후손들 세컨 제너레이션들을 만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잘 들어 너희 조상처럼 그러지 마 또 좀 가시다 보면 잘 들어 너희 조상처럼 그러지 마 그래 신명기에 보면 원어적으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라는 말이 참 많이 들어가 있다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하나님의 마음은 절절히 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말을 귓가로 흘려버리고 죽음의 길로 접어드는 아들이 될까봐 딸이 될까봐 절절히 끊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만은 눈에 보이는 얼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할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마음속에 새겨서 듣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생명의 아버지로 이분의 말을 들어야 내가 살고 이분의 말을 들어야 내가 복을 받고 이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누구보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참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어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을 곳곳에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표현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인용합니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부르짖는도다. 성문 어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다운타운에서 하나님께서 외쳐 부르는 거예요.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만나자 얘들아! 하는데도 응답하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세요. 오늘 제 목소리도 여러분 딴 때보다 좀 더 카랑카랑하죠? 제가 어떤 때 음성이 너무 커지니까 어떤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가끔 놀랄 필요도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전 채널을 한번 세워보세요. 저희는 가장 베이직 그 채널을 봐서 그렇게 많진 않은 몰라도 옛날에 저 어릴 때 한국에서는 딱 세 채널 나왔어요. MBC, KBS, TBC 운 좋으면 2번 방송 FKN 미군 방송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많아도 딱 30분 나왔어요. 6시에서 6시 반 철인 28호 여기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루치 아루치 원래는 라디오로 나오다가 나중에 또 나왔네. 그때에 비하면요, 채널이 어마어마해요. 뭐, 천 개의 채널이 넘는 것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컴퓨터를 켜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볼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음식점을 가보세요. 음식 이름, 여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음식 이름을 외우는 분은 아마, 다 외우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우리 과거에 잘해야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알면 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다가 시냇가에 둥둥 떠오는 것을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게 우리들 말에 된장인 똥인지 모른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음식하면 된장, 고추장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유성온천이라는 데를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요. 그 대전에 있는 유성 있잖아요. 목욕탕에 그냥 들어가서 몸 불리고 때만 밀면 되는데 커피탕, 인삼탕, 쑥탕 내가 들어가니까 한약이 되는 것 같았고 목욕탕도 동네 목욕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탕 안에 들어가면 와 정말 황송해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따위는 관심조차 두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눈을 너무나 바쁘게,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바쁘게,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 바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시간날 때 붙들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걸 붙들지 않으면 내 삶이 망가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엉망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따위는 뒤로 제껴버리고 이것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데 홀려버리고 완전히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느낌도 귀를 열지도 마음을 열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토하며 아들아 딸아 부르고 있는데 사울처럼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마구 핍박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잘하는 건 줄 알고 열심히 산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 따위에는 관심조차 정작 자기를 위해 죽어주신 분에 대해서는 정작 자기를 위해 영생을 베풀어주신 분에게는 상관이 없고 정작 자기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 자, 이제 오지 마요. 왜? 왜? 바쁜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밀어내면서 제발 제발 좀 내 옆에 오지 좀 마세요. 제발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여러분을 손살을 치면서 또 밀어낸다면, 오지 못하게 으르렁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번에 서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 중에 하나가, 아, 패밀리끼리 가면 되겠네. 그래서 본인들 준비를 하셨대요. 근데 그게 엄마 아빠하고만 가는 거였대요. 패밀리의 개념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괘씸한, 이러시더라고 제 앞에서요. 사랑하는 만큼 서운함이 컸겠죠.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하고 들으세요. 저의 이 느껴진 이 심정을,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이 처절한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들을 그래서 결국엔 찾아온, 왜 나를 핍박하니 아들아, 왜 나를 몰라보니 아들아, 왜 나의 뜻을 모르니 아들아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볼 때에,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전해드릴지 저는 정말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저를 바이올린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좀 연주해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저는 올라왔어요. 제 생각, 제 마음, 그런 지혜 따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바이올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진 모든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것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되면은 소원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기만 한다면 저는 소원이 없겠어요. 목사의 소원 중에 그보다 더한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이 어찌민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과 딸 곧 우리가 극상품의 포도가 되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들의 신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라 이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전쟁터로 뛰어가는 말처럼, 제어하지 못하는 말처럼 그냥 세상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오시기도 힘든 세상을 사시죠. 오늘도 일하느라고 못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직장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를 눈을 크게 뜨고 봐요. 목사가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아무리 세상 나가서 돈 안 벌어봐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하고 저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안식일에 거룩하게 지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는 그냥 옮겨서 얘기한 것 뿐이거든요. 이사야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없앴으니 너는 내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배신한 자식들아 배신한 자녀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이정표를 세운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너의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2600년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뺨을 맞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나무틀에 처참하게 처형당해 죽으면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무서운 나무 속을 다 긁어내서 사람을 그 속에 넣고는 나무톱으로 반톱을 내는 거예요. 이사야 배를 잘라내는 거예요. 나무톱으로. 이사야는 그렇게 죽어왔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아버지니까 가능한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무나 많은 할 것을 주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우리를 귀찮게 만들고 우리를 고역스럽게 만드는 이상한 뒤틀어진 그런 것을 그런 어떤 마음과 느낌을 나도 모르게 갖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바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제자들 중에 몇몇을 뽑아 변화산이라는 데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들은 고기잡이였지만 고기도 안 잡게 했고요. 예수님에게 말씀 배우는 것도 안 했고요. 복음 전하는 일도 안 시켰습니다. 가만히 앉혀놓고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 산 속에서 눈 뜨고 볼 수 없는 오늘날 여기에 나타난 이 빛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도 비춰지기 시작하는데요.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본체를 드러내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 좋아서 나 안 내려갈래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정말 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때 그가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두 집은 자기 거 한 집은 예수님 거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 같지만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때로 나를 독,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정말 몇 번, 최소한 한 번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종합검진 하시더라고요.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미루다 나중에 가서 검사하다가 암입니다. 몸 안에 뭐가 자라고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그때서 고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머리가 그렇게 아팠으면, 잠을 못 잠도록 머리가 아팠으면 몇 년 동안 진작에 가서 검사를 했으면 좀 나았을 건데, 이렇게 머릿속에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지 않았을 텐데 후회 막급합니다. 주변 분들이 기도하시고 3주가 넘게 금식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의 땀을 통해, 금식기도를 통해 그때서야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물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미리 준비했다면, 미리 관리했다면, 미리 체크하고 미리 관리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지 않고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더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수많은 바이러스보다, 박테리오보다 더한 사단의 공격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엄청난 영적인 괴물들이 믿는 자들을 파고들어 망가뜨리는 그런 수작들을 벌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도 야곱처럼 광야에 나가서 돌베개 베고 자는 그런 심정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멈춰 서로, 하늘의 해를 멈춰 세워서 그의 생명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만난 줄 알았는데, 사울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사는 것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영혼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어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해 보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지옥과 천국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되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요 몇 주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복을 받아야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어미가 복을 받아야 그 자녀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순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울은 땀을 흘렸지만은 하나님을 핍박한 꼴이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핍박하는, 미워하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의 주다,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셔서 말씀하니, 이 사울의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이로 말할 수 없는,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네, 내가 내 형제자매를 죽였네. 여러분 꼭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아요? 하도 드라마가 그런 걸 많이 해서 여러분 감흥이 별로 없네. 5절에 보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나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에 혼란이 오고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정말 완전히 잘못된 것을 알게 돼서 3일 밤낮을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구나.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구나. 내가 내 형제를 죽였구나. 내가 내 자매를 죽였구나. 얼마 전에 죽인 그 스데반이 바로 내 형제였구나. 나는 잘한다고 한 일인데, 열심히 한다고 한 일인데.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실질적인 겁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체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의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옳소이다 옳소이다 아멘 하였어도 여러분이 인격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내 삶을 뒤집어 엎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주머니를 다 끄집어 엎어서 다 끄집어내고 탈탈 털어내고 우리의 라이프를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리폼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으려고 들지 마세요. 이게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라사대, 어떤 부자가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 나름대로 더 좋은 것을 쫓아갔지만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던 자들이, 원래 오지 못할 자들이 오히려 그 잔치상에 들어서서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귀찮게 여기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곧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된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생전에 자기에게 나눠달라고 하고 그것을 몰래 팔아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이제 그 가진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뭐 했다고 돼 있어요? 돌아가니라. 아까 구약에는 어떤 말이 많았죠?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이런 말이 많았죠? 근데 신약에 보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돌아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고 그 주인들이 잔치를 벌인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세 번째로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통해 나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혹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돌아갔으면 그 아버지와 대화하여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것 없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죄짓고 간 자지만 배반하고 간 자지만 아들이기에 돌아왔을 때에 이런 은혜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그 앞에 회개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곧 예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소망하시면서 비전 삼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 세상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워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 찬송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소용없다는 찬송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잘생겨도 못 가요 돈 얻으러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는데 나다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맡겨 버려라. 맡기라도 아니야. 맡겨 버려라. 그리하면 주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열심히 사시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울처럼 우리가 어떤 땐 열심히 살지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는 열심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심이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변화산상으로 올라가 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본체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남침례교가 새롭게 변화된 교재가 있는데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 공부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님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상념 속에 있는 하나님, 도덕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양심만 두드리는 하나님밖에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평생 영원히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를 내버려버리시겠습니까? 우리를 내쫓아버리시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 가지의 사정과 형편과 핑계가 있으실지라도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새로운 신비의 세계가 영적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아는 줄 알고 열심히 묵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처절한 가슴을 끌어안고 사울을 만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주시고 그가 비로소 회개하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전도자로 이방의 사도로 거듭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가는 그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진단받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생생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